라디오의 세계뉴스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남북한 간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에서 협력관계를 최대한 확대한다면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일부 대북제재 면제나 예외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한다면 국제사회도 제재 해제를 포함한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북 대화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로 양측이 상응 조치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미북 협상을 재개하는 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상호 신뢰를 유지하고 있으며 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미군을 겨냥한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와 이란 내 이란의 대리인들을 타격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 있다고 막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어제 공영 NPR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군사력 사용 권한 결의는 미군의 이란이 지원하는 이라크와 대리인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헌법 2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은 미국의 이익이 표적이 될 경우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우리는 이란의 대리인들에게 책임을 묻고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보유하며 합법적으로 가능한 경우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은 몇 주 전에 비해 더 안전하다며 수백 명의 미군과 해병을 위협하는 테러리스트 솔레이마니를 사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환율 보고서에서 미국의 주요 파트너 중 그 누구도 환율 조작국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해 계속 감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미 재무부의 이번 결정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합의에 환율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 협정이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의 더 큰 경제 성장과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어제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은 큰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카셈 솔레이마니 쿠두스군 사령관을 사살한 것과 관련해 솔레이마니가 미국에 임박한 위협을 가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가짜뉴스 미디어와 그들의 민주당 파트너들은 테러리스트 솔레이마니에 의한 미래 공격이 임박했던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나의 팀이 의견이치를 받는지 아닌지에 대해 밝히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살 결정은 자신의 팀이 동의한 것이라며 솔레이마니의 끔찍한 과거 전력으로 볼 때 임박한 위협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리비아 서부 통합정부에 대한 동부 리비아 국민군의 공격이 계속될 경우 교훈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늘 집권당 회의에서 휴전을 거부한 리비아 국민군의 칼리파 하프타르 사령관을 겨냥해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하프타르가 리비아 국민과 합법적인 정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카슈미르 지역에 눈사태가 발생해 적어도 67명이 숨졌다고 현지 당국자가 오늘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지난 24시간 동안 파키스탄이 장악하고 있는 카슈미르 지역에서 눈사태가 발생해 최소 57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실종됐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령 카슈미르 북부에서도 여러 차례 눈사태가 발생해 적어도 10명이 숨졌습니다. 필리핀에서 12일 발생한 대형 화산 폭발로 약 2만 명이 대피한 가운데 해당 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번 폭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바탕가스주는 재난사태를 선포했고 이에 따라 필리핀 중앙정부는 이 지역에 군 병력과 의료진을 파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문영입니다. 영국의 해리 왕자와 메건 왕자비가 왕실 고위 구성원 역할에서 물러나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없었기에 더욱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죠. 해리 왕자와 메건 왕자 역할을 개척하기 위한 전환점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실의 상위 멤버에서 한 발 물러나 재정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엘리자베스 여왕을 계속 지지할 거라고 말한 바 있죠.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군주제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3일 긴급회의를 가진 뒤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가족은 손자와 그 가족의 미래에 대해 매우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그녀의 의견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할머니이자 여왕으로서 젊은 가족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해리 왕자와 메건 왕자비의 열망과 의사를 지지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두 사람이 왕실 가족으로 남아있기를 원했지만 해리 왕자와 메건 왕자비가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영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 시간을 보내는 전환기를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리 왕자 부부가 어떤 방식으로 재정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을지 또 캐나다에 거주할 것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경호비는 어느 나라에서 될 것인지 아직 여러 가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리 왕자는 지난 2018년 미국 영화배우 출신인 메건 마클 씨와 결혼해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7도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9도에서 0도, 신의주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7도에서 영상 2도, 함흥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청진 지역은 영하 10도에서 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e Marvelettes의 노래입니다. 집배원 아저씨 잠깐만요. 혹시 가방에 저한테 온 편지가 없는지 한번 봐주세요. 내 연인의 이야기를 들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Please, Mr. Postman.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가 임박한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우크라이나 여객기 5인 격추와 관련된 사람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아 내전 당사자들이 휴전을 선언하고 러시아에서 평화회담을 열었지만 공식 서명에는 실패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13일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국 거시경제 환율정책 보고서를 내고 중국이 이번에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근거로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한 겁니까?
네, 재무부는 중국 위안화 환율이 9월 초에 달러당 7.18위안에서 현재 6.93위안까지 내려간 것을 제시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국이 경제적 절하를 삼가고 환율과 관련한 정보들을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을 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는 남겨서 계속 감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은 중국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네, 한국과 독일, 이탈리아, 중국, 싱가포르 등 다른 8개 나라가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창 무역 분쟁을 벌일 때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었죠.
그렇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1994년 이후 25년 만이었는데요. 이 당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로 개입해 통화의 가치를 내려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었습니다.
환율 조작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네, 환율 조작국이란 국제 무역 시장에서 특정 국가에 대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미국은 4월과 10월에 주요 교역국 거시경제 환율 정책 보고서, 이른바 환율 보고서를 내고 환율 조작국이나 관찰 대상국 등을 발표하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보고서 발표를 미뤄오다가 이제서야 발표한 겁니다.
지금 양국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바로 며칠 앞두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15일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13일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앞서 지난달 13일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와 미국의 대중국 관세 완화, 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 등이 담긴 1단계 무역합의를 타결했다고 밝힙니다. 있는데요. 1단계 합의의 공식 서명식을 워싱턴에서 갖게 된 겁니다.
중국의 환율 조작국 해제가 무역 1단계 합의와 발맞춰서 이루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미중 합의에는 환율과 관련된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한다고 해서 중국이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지만 무역 합의를 앞두고 중요한 선의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서 중국이 미국산 상품을 추가로 구매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폴리티코와 로이터 등 여러 언론이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1단계 무역 합의에 중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을 추가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총 4가지 부분에서 추가 구매가 이뤄지는데 공산품이 750억 달러, 에너지 500억 달러, 농산물 400억 달러, 서비스가 350억에서 400억 달러를 구매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 폴리티코는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면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내용을 미국 정부도 앞서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히면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은 단초 15일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치에 대한 관세는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중국 역시 1단계 합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진입의 문이 확대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앞두고 미국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네, 미국 무역협상팀을 이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는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3일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1단계 합의는 정말 좋은 합의라고 밝히면서 15일 서명식에 앞서 합의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단계 합의라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상품 교육 문제는 비교적 다루기 쉽지만 지식재산권이나 금융시장 개방 등은 합의 내용을 준수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고요. 앞으로 남은 쟁점들은 이 3차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중국 관영 언론인 글로벌 타임스는 류호 부총리가 미중 무역 합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인 두 나라는 무역을 촉진하고 다시 한번 공평한 시장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이란에서 격추된 우크라이나 여객기와 관련해서 이란 사법부에서 중요한 발표가 나왔군요.
네, 지난 8일 탑승자 176명 전원의 목숨을 앗아간 우크라이나 여객기 5인 격추 사건과 관련한 사람들을 체포했다고 이란 사법부가 14일 발표했습니다. 골람 호세인 이스마일 이란 사법부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된 끝에 몇몇 사람이 체포됐다고 이 사법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체포된 겁니까?
네, 성명은 정확히 몇 명이 체포됐고 또 체포된 사람들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같은 날 하살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사건을 조사할 또 특별 법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로하니 대통령은 TV로 중계된 국민 연설을 통해 이번 일은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며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고위 판사들과 수십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사건 책임자 분책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거군요.
네, 로하니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고통스럽고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라고 밝히고 이란 정부는 모든 소원의 수단을 동원해서 진실을 밝힐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른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며 책임자가 몇 명이든 모든 찾아내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란 정부가 처음에는 여객기 격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란 정부는 처음에는 엔진 결함으로 인해 추락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인 11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실수로 미사일을 발사해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격추됐다고 시인했습니다.
뒤늦은 사실 규명에 이란 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죠.
맞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란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란 국내에서 반발이 더 컸습니다. 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자국 정부를 비난하는 반정부 시위가 열린 겁니다.
반정부 시위는 이제 마무리됐습니까?
아닙니다. 13일에도 수도 테헤란 등 일부 지역 대학교 앞에서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 사흘째로 접어들면서 시위 규모는 좀 줄었는데요. 하지만 인터넷 소셜미디어에는 여전히 시위를 독려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리비아 내전 당사자들이 평화회담을 가졌군요.
그렇습니다. 리비아 통합정부와 이 리비아 국민군 지도자들이 13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만나 평화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러시아 외교부는 리비아 통합정부 이 GNA를 이끄는 파예즈 알사라지 총리와 리비아 국민군 LNA의 지도자 칼리파 하프타르 사령관이 협상에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양측은 이미 휴전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예, 이 GNA와 LNA는 12일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8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리비아의 분쟁 당사자들이 12일 영치를 기해 전투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양측이 러시아와 터키가 제안한 휴전을 받아들인 겁니다.
양측이 휴전안에 서명까지 끝낸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따라서 러시아와 터키는 GNA와 LNA 측이 이번에 만나 휴전에 좀 공식 서명을 할 걸 촉구를 했는데요. 결국 서명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번 회담이 이틀 일정이었다고요?
네. 하지만 양측 대표단은 첫날 6시간 동안 협상을 벌인 후 리비아로 돌아갔습니다. 양측은 평화협정 초안이 서로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서명을 하지 않은 채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비아는 오랜 세월 동안 분쟁을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리비아는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봉기 당시 40년 넘게 통치했던 무아마르 가다피 정권을 축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내전 상황으로 빠져들었는데요. 특히 2014년부터 서부 군벌들을 중심으로 한 리비아 통합정부 GNA와 하프타르 최고사령관이 이끄는 리비아 국민군 LNA가 동부를 장악하며 대립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황이 더 악화됐죠.
예, 지난해 4월에 하프타르 사령관이 서부 지역에 있는 수도 트리폴리로 진격하면서 분쟁이 더 격화됐습니다. 유엔은 지난 9개월간 민간인 280여 명과 군인 2천 명 이상이 숨지고 14만 6천 명의 난민이 생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지금 이 리비아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유엔과 아랍연맹, 유럽연합은 GNA를 리비아의 합법정부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공식적으로는 GNA를 인정하고 있지만 내전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인데요. 한편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또 양측의 중재에 나선 러시아는 하프타르 장군이 이끄는 LNA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어떻습니까?
예, 터키는 러시아와 반대로 GNA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터키는 최근 리비아에 파병을 결정하기도 했는데요. 터키 의회가 지난 2일 에르도안 대통령이 제출한 리비아 파병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또 사흘 후 터키군이 리비아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밝히면서 리비아 내전이 외세의 대리전이 될 수 있다는 국제사회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양측이 휴전을 선언했는데요.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양측에서 벌써 상대방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충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7차 텔레비전 토론이 14일 열립니다. 이 후보들 간의 경쟁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지 짚어보겠고요. 지난달 플로리다주 펜서콜라에 있는 해군 항공기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테러 행위였다고 미 당국이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영화상인 오스카상 올해 후보가 확정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이 열리는군요.
네, 14일 아이오와주 디몬에 있는 드레이크 대학교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7차 토론이 진행됩니다. 예비선거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토론이라서 이번 토론이 시점상으로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아이오와는 첫 투표가 실시되는 곳이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참가자들 모두 이번 토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차 토론에 누가 나옵니까?
네, 민주당 경선의 4강으로 꼽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그리고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모두 나오고요. 여기에 에이미 클로부샤 상원의원과 자산가 출신 톰 스타이어 예비후보까지 총 6명이 토론에 참석합니다.
민주당 경선 예비 후보가 6명만 남은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현재 12명이 아직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정한 지지율 기준, 그리고 기부자 모집 현황,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후보가 이번 토론에 참가하는 6명입니다. 지난달 6차 토론에 참가했던 사업가 출신 앤드루 양 예비 후보는 이번에 더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요. 그 결과 이번 토론 참가자들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NPR을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토론 참가자들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예, 7차 토론에 나온 6명 모두 백인입니다. 지난 6차 토론에서도 유색 인종은 타이완계 미국인인 앤드루 양 예비 후보밖에 없었는데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쟁에서 유색 인종이나 여성을 비롯한 소수계 주자들의 이탈이 계속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소수계 주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탈했나요?
예, 흑인인 코리 부커 상원의원이 13일 이 선거자금 모금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경선 참여 중단을 선언했고요. 이 앞서 이달 초에는 유일한 중남미계 예비 후보였던 훌리안 카스트로 전 주택개발부 장관도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여성이자 흑인인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자금 압박 등을 이유로 또 후보 도전 의사를 접었습니다.
6명이 참가하는 14일 토론에서 어떤 이야기가 주제가 될까요?
예, 상원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탄핵 문제가 주요 논쟁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또 이란과의 긴장이 높아지는 중동 현안에 대한 대책도 예비 후보들 간의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밖에 전국민 건강보험과 총기 규제를 비롯한 사회적 현안도 주요 토론 주제로 꼽히는데요. 일부 예비 후보들끼리 설전을 벌인 상황도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예비 후보들끼리 어떤 설전이 있었나요?
예,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여성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한테 여성은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선 주자 간의 지나친 발언을 삼가자는 약속을 깼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14일 토론에서 샌더스 상원의원이 어떻게 해명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확정될 민주당 후보에 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고 있는데요. 공화당에서도 후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외에 올해 대선 출마를 선언한 공화당 인사들이 몇 명이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대선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소속당 후보로 선출하게 됩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군기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당국이 테러로 규정했군요.
네, 지난달 6일 플로리다주 펜서콜라에 있는 미 해군 항공기지에서 총기 난사가 발생했는데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Killed three U.S. sailors and severely wounded eight other Americans. He was killed during the attack.
범인이 사건 당시 미 해군 장병 3명을 살해하고 다른 미국인 8명에게 중상을 입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같은 행위는 테러 행위였다고 바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범인이 누굽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위탁 교육생이었습니다. 사우디 왕립 공군 소속 무함마드 자이드 알샴라니 소위로 앞서 신원이 확인됐는데요. 바 장관은 알샴라니 소위가 지하드 사상, 그러니까 이슬람 성전주의에 심취했던 인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샴라니 소위는 사건 현장에 출동한 진압병력에 사살됐습니다.
극단주의에 빠진 위탁 교육생이 미국에 와서 테러를 저질렀다는 말이요?
맞습니다. 이 알샴라니 소위는 인터넷 사회연결망 등을 통해 9.11 테러 관련 자료나 반미 게시물들을 공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사건 직후에 미 당국은 모든 외국인 위탁 교육생의 교육훈련을 제한시켰고요. 특히 알샴라니 소위의 동료인 사우디 출신 교육생들을 출국 금지시키고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동료 사우디 교육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예, 사우디 출신 교육생 21명을 퇴교 조치하고 이날 항공편으로 출국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17명은 이슬람 성전주의와 반미 선전물을 담은 인터넷 사회연결망 계정이 확인됐다고 바 장관이 설명했고요. 또 15명은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바 장관은 이날 사우디에 대해서 중요한 군사적 동반자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번 사건 수사에도 사우디 당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위탁 군사교육을 비롯한 군사 간 협력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장관 회견에서 그 밖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예, 이 손전화를 만드는 애플사를 상대로 이번 사건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었다고 바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 범인이 애플의 아이폰 두 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이 잠금 장치를 풀지 못해서 안에 담긴 자료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바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지금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바 장관은 비판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애플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애플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날 언론에 배포한 성명을 통해서 애플이 실질적인 도움을 전혀 주지 않았다는 표현을 거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총격 사건 직후 연방수사국, FBI 등 관계 당국의 애플 측이 끊임없이 협조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수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설명했는데요. 애플 측은 매번 우리가 가진 재료를 제공하면서 수사 협조 요청에 응답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 장관의 요구는 아이폰의 잠금 장치를 풀어달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애플이 뭐라고 했나요?
예, 그 부분은 협조할 용의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잠금 장치를 피해갈 뒷문은 없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애플 측은 설명을 했는데요. 이 수사기관을 비롯한 좋은 사람들한테도 이런 원칙은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원칙을 지키는 이유는 미국의 안보와 고객들의 자료 보안을 위협하는 자들도 이 같은 뒷문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국과 애플 측이 대립하는 양상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위한 아이폰 잠금 장치 해제를 놓고 미 당국과 애플이 대립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그때마다 이 사법 절차 진행을 위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측과 정부가 개인의 자료를 무단으로 들여다볼 수 없다는 측이 맞서서 팽팽한 여론의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스카 영화상 부문별 후보가 결정됐군요.
네,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오스카 어워즈 부문별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오스카상은 아카데미상이라고도 부르는 세계적인 영화상인데요. 올해로 92회째를 맞았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남자 배우 존 조 씨와 여배우 이사 레이 씨가 13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부문별 후보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어떤 작품들이 후보에 올랐나요?
예, 우선 영화 조커가 11개 부분 후보로 오르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어서 10개 부분에 오른 작품이 3개 있는데요. 과거 미국 내 장기 미제 사건을 다룬 범죄물 아이리시맨,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의 소재인 전쟁 영화 1917, 마지막으로 희극 영화인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이렇게 3개입니다.
조커가 후보에 오른 11개 부문, 어떤 것들입니까?
예, 조커는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음악상 등 주요 부분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는 작품상을 놓고 다른 8개 작품과 경쟁하는데요. 조커 외에 아이리시맨, 포드 vs. 페라리, 작은 아씨들, 결혼 이야기 등이 작품상 후보들입니다. 조커 연출자인 토드 필립스 감독의 최우수 감독상, 주연 배우인 호아킨 피닉스 씨는 남우주연상 수상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커가 어떤 영화이길래 이렇게 주목받게 된 건가요?
예, 주인공 조커를 통해서 가상도시 고담의 이 사회 부조리를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이 극중에서 조커는 정신질환자인데요. 이 사회로부터 무관심과 차별, 억압 등을 겪다가 결국 충격적인 수법으로 살인을 비롯한 강력범죄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고담 시민들은 조커가 불평등에 맞서서 특권증을 처단했다면서 영웅으로 대접을 하는데요. 지난해 미국과 세계 주요 도시 개봉 이후에 모방 행동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조커에 대한 모방 행위 우려가 고조된 이유가 뭘까요?
예, 주연 배우 피닉스 씨의 연기가 너무나 현실적이고 극중 상황도 현재 사회 일각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풍자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원래 배트맨 등에 나오는 만화 등장인물이어서 얼굴에 이 형형 색색 분장을 한 광대인데요. 그래서 모방 범죄를 우려한 일부 영화관은 광대 가면을 쓰거나 얼굴에 색을 칠한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스카상 후보로 미국 영화만 오를 수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양한 외국 영화들이 역대 오스카 시상식에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올해는 한국 영화인 기생충이 최우수 감독상과 감독상, 봉준호 감독, 그리고 국제영화상 등 6개 부문 후보가 되면서 미국 밖 영화 중에 단연 높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이 이 이야기를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는데요. 만일 기생충이 오스카 최우수 작품상을 받는다면 비영어권 영화로는 처음입니다.
한국 영화인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 일단 국제영화상 수상이 유력한 것으로 언론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이 부분 후보작들을 소개하면서 주연 배우 송강호 씨와 박소담 씨 등이 나오는 기생충의 주요 장면을 내보냈는데요. 기생충은 오스카와 함께 미국 내 양대 영화 시상식으로 꼽히는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지난주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서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는 최우수 작품상에 해당하는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오스카 부문별 최종 수상작과 인물들은 언제 공개됩니까?
예, 시상식 때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다음 달 9일 로스앤젤레스 시내 할리우드에 있는 돌비 극장에서 행사가 열리는데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에 걸쳐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들이 투표로 부문별 수상작과 인물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어떤 곳인가요?
세계 영화, 예술, 연출, 제작, 기술 등 각 부문에서 크게 공헌한 사람들이 심사를 거쳐서 회원이 되는 단체입니다. 본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즈에 있는데요. 시상식 행사 이름도 단체명을 따라서 아카데미 어워즈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수상자에게 주는 트로피 이름을 본따서 오스카상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굳어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노래입니다. 지금까지의 행동을 돌아보면 난 정말 나빴네요. 그러니 이제 당신에게 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게 해줘요. Shape of my heart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에이브라임 링컨 대통령은 두 번째 취임을 앞두고 남부대표와 평화회담을 계획했습니다.
이 회담에서 우리는 남부의 독립은 있을 수 없다는 걸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결국 평화회담은 실패로 끝났고 1865년 3월 4일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악의를 가지지 말고 의로움을 굳건히 지키면서 이 전쟁을 끝내도록 해야 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 전쟁.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던 때 남북전쟁은 북부의 승리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의 군대는 여전히 남부 수도인 버지니아의 리치몬드 주변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막강했던 로버트 리 장군의 군대는 5만 명도 채 못되게 줄었습니다. 남북은 병사들은 지치고 굶주렸습니다. 병사들은 리치몬드에서 피터스버그에 이르는 60km 길이의 방어선을 지켜야 했지만 사실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병력조차 충분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리치몬드에서 피터스버그까지 60km 길이의 방어선을 지키기 힘든 건 물론이고 전투에 투입될 병력조차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리치몬드와 피터스버그 이 두 도시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부군을 이끄는 로버트 리 장군은 두 도시를 포기하고 남부로 퇴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로 내려가서 조 존스턴 장군과 합류하겠습니다. 두 부대가 힘을 합쳐 남부 땅에서 북부군을 몰아내고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과 맞붙어 결전을 벌이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로 퇴각하겠다고 한 로버트 리 장군의 계획은 사실 성공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이 장군의 계획대로 남부군이 행동에 나서려면 적어도 몇 주에서 몇 달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북부군이 곳곳에 숨어있는 상황에서 리치먼드와 피터스버그 사이를 돌파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전선 가까이에 병력 1만 1,000명을 배치하고요. 북부군이 공격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북부군을 기다리고 있을 때 심한 폭우가 하루 종일 쏟아졌습니다. 도로와 들판이 불어난 물로 넘쳐났고 북부군은 앞으로 진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부군은 날씨 때문에 발이 묶여있는 북부군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남부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북부의 병력은 남부군에 비해 5배가 넘었습니다. 남부군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북부군을 저지할 수 없었고요. 결국 퇴각했습니다. 남부군은 서둘러 도망쳤지만 북부군의 추격을 받고 반 정도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로버트 리 장군의 모든 전선에 대해 즉각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북부군과 남부군 모두 상대편 전선을 향해 무섭게 대포를 쏘아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전선의 한쪽이 잠잠해졌습니다. 또 다른 한쪽의 전선도 잠잠해졌습니다. 대포들의 섬광도 뜸해졌습니다. 드디어 전선 전체가 잠잠해졌습니다. 남부군의 전선이 완전히 붕괴된 순간이었습니다.
약 1년 동안 로버트 리 장군의 전선을 돌파하려고 애썼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결국 그 일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군대는 리치몬드를 점령하기 위해 내려갔고 로버트 리 장군의 군대는 남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남부의 정부는 로버트 리 장군과 함께 떠나지 않으면 포로로 잡힐 운명에 처했습니다.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은 로버트 리 장군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부군 병사들은 리치먼드에서 가지고 갈 수 없는 군수품들을 소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탄약과 포탄들을 처리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화재가 번져나갔고요. 건물들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거리는 불타는 도시를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대혼잡을 이뤘습니다.
북부군은 리치먼드로 신속히 진입했습니다. 한때 남부군의 자랑스러운 수도였던 리치먼드 하늘에 연방의 성조기가 휘날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애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리치먼드를 방문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부의 의회를 방문하고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이 살았던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가졌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흑인들은 링컨 대통령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고마우신 대통령님.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은 검은 피부를 가진 제 자식들이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신 은인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장군의 작전을 치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전부와 전령을 통해 모든 움직임을 자세히 보고받았습니다. 북부군은 퇴각하는 남부군의 뒤를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남부군은 굶주림에 시달렸고요. 사기가 떨어져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 길에서 이탈하는 병사도 있었고요. 행군을 계속하면서도 소총과 장비들을 버린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하다.
안녕하세요. Evelyn here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뉴스를 통해서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Let's start today's lesson. 영양실조, 부족한 영양 섭취 혹은 영양소의 체내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양이 저하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오늘은 이를 뜻하는 단어 malnutrition, malnourished 배워보며 복합형 표현인 mal의 다른 쓰임새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Most Americans have access to food, but one in three patients in home health care are malnourished or have some nutritional deficiency.
Malnutrition is invisible to the eye, and therefore it remains underdiagnosed and undertreated.
Patients are malnourished. The malnutrition is invisible to the eye. 오늘의 표현 나왔습니다. Malnutrition, malnourishment. Nutrition 하면 영양 혹은 영양 섭취. Nourishment 하면 영양분 혹은 영양가 있는 음식물. 그래서 mal 하면 combining form, 즉 복합형의 표현으로 practice 하면 위법 행위, 의사의 의료 과실. malodorous, odorous 하면 냄새가 나는. 그래서 malodorous 하면 나쁜 냄새가 나는, 악취를 풍기는 이란 뜻이 되고요. malformed, formed 하면 형성된. 그래서 malformed 하면 불완전하게 형성된, 다시 말해 기형의, 흉하게 일그러진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malnutrition, malnourishment는 부족한 영양 섭취 상태, 즉 영양실조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malnutrition, malnourishment, 영양실조. 예문 다시 볼게요. Most Americans have access to food. 대부분의 미국인은 식량 접근이 양호하지만 but one in three patients, 3명 중 1명의 환자는 in home health care, 가정건강 관리를 받는 are malnourished, 영양실조 상태이거나 or have some nutritional deficiency, 일부 영양 부족 상태입니다. The malnutrition is invisible to the eye. 영양실조는 눈에 보이지 않아. And therefore, it remains underdiagnosed. 제대로 진단되지 않고 and undertreated. 충분한 치료도 받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예문 들어볼게요.
Most Americans have access to food, but one in three patients in home health care are malnourished or have some nutritional deficiency.
Malnutrition is invisible to the eye, and therefore it remains underdiagnosed and undertreated.
Malnutrition, malnourishment. 오늘의 표현은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복합형 표현 mal의 쓰임새 한번 알아봤습니다.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트래비스의 노래입니다. 왜 항상 나한테만 비가 내리는 걸까요? Why does it always rain on me?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문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can't stand myself. I'm being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남북한